My dear fellow servants.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교회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키우려 왔습니다. 우리 집 장녀는 여러분 대다수가 태어나기 전인 1967년부터 시카고에서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45년간 자녀들과 손자녀들, 그리고 지금은 증손 자녀들이 교회 교육기구의 세미나리, 종교교육원 또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직원과 관리자로서, CES 선교사로서, 이러한 주님 종들의 동반자로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준비시키는 여러분의 책임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놀라운 신앙이 있으며 선하고 옳은 일에 헌신합니다. 어떠한 의의 기준에 견주어 보아도 월등합니다. 한 예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고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몰몬 청소년 비율이 미국 내 어느 신앙 그룹과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독신들이 이전의 어떠한 세대보다도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만연한 강렬하게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오락과 악에 강하게 맞서려면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드 K. 페커 회장님은 대략 10년 전에 지금처럼 CES 관계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 아이다호 보이즈 성전을 재헌납하는 자리에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우리 청소년들이 사탄의 궤변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빠른 접근이 용이한 현대기술 때문에 부모 또는 부름받거나 고용된 복음교사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임 본부 상호부제 회장이신 줄리 B. 백 자매님은 수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가족적 메시지를 전하는 미디어가 어딜 가나 판을 치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가르침에도 가족을 이루거나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가족을 이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가족 메시지에 대해 조금 다루고 그것에 대응하여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전을 순차적으로 가르친다는 맥락에서 여러분은 결혼과 가족의 기본 교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에 유용하게 쓰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회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일을 앞당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마련해 주신 놀라운 자료들에 좀 더 보태려 합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한 것은 교사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것들일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 진리들은 모두 이해하리라 생각해서 가르치기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이사야가 가르친 이 근본적인 성경상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니파이 후서 9장에도 학식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강가하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비슷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조롱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러한 경전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기에 그런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몰몬들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자라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던 터라 법과 도서관에서 시간제로 일하던 학생이 성역자가 되려고 신학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교사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심은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순진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속했나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업, 설교 또는 상담 등 어떤 일이든 조건이 좋은 직책을 맡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하려 했지만 제가 모든 기독교인이 믿을 것으로 생각했던 하나님과 아들과 성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종교의 목적 및 수행과 관련하여 그는 분명 저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후기 성도는 종교와 관련한 수많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다른 많은 사람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엄연한 사실과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후기 성도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다른 추론 방법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중요한 주제와 관련한 가정, 즉 시작점 또는 주요 전제가 우리의 친구들이나 동료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맞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추정 방식은 현재 미디어나 다른 일반적인 담론 등에서 사용되는 많은 추정 방식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후기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알기에 이 필멸의 삶이 알지 못할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 낀 단막극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인생은 삼막극의 제2막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제1막인 영적 존재와 제3막인 영원한 운명에 관해 계시된 것을 통해 정의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이 계획 및 여러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많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오직 필면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반면 우리는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에 예수께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지 마시라고 항변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추론했기에 그릇된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계획에 따라 구주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꾸지람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베드로는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영원한 복음 진리 및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포함한 경전에서 주의 마음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한 것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 곧 구원의 계획에 반대되는 것을 옹호하고 실행하는 세상에 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친구들과 동료로부터 많은 오해와 적대를 받습니다. 한 예로 우리 문화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미국인 53%가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저는 최근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41%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결혼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남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흔해졌으며 많은 사람이 이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동료는 물론 심지어 학교 교사들까지 결혼이 더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 하여 그 자녀들이 불리한 점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또는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자는 흔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같은 주장이나 제안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이 동료들과 논쟁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전합니다. 흔히 그 같은 주장의 근간이 되는 세속적인 전제 또는 가정을 밝힌 후 후기 성도의 생각이 기반을 두는 다른 가정 또는 전제를 밝히는 식으로 대답한다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테지만 결론을 놓고 의견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느라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일은 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이 시대에 팽배하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조로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릇된 것은 없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밑바닥에 깔린 전제는 하나님이 없거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될 계명을 더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신봉자는 선지자 몰몬이 말한 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자요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쫓기는 불행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들입니다. 후기 성도는 확연히 다른 전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영원한 율법의 근원이 되시고 많은 선택 가운데 옳고 그름을 확립하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계획의 제3막에서는 필멸의 삶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와 소망이 그러한 계명이 어느 정도로 조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배격하며 청소년들이 이 사조의 거짓된 전제에서 나온 추론 및 결론 때문에 속거나 설득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양한 제안이 진실한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근간이 될 전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대전제 및 가정의 토대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론이 참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토대로 삼는다고 해서 예수께서 예견하신 환난과 박해를 겪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평안을 누리고 영생의 길 위에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조와 노선에 대해 생각할 때 다음 가르침을 출발점으로 삼도록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목적과 가족관계의 속성을 알기에 가족 문제에 대해 전 세계 많은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족 선언문에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나옵니다. 후기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남녀 간의 결혼이 필수임을 알기에 결혼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예로부터 존중되어 온 종교적인 원칙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또한 결혼이 인간 가족의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안녕을 위한 가장 훌륭한 제도라는 입증된 경험을 고수합니다. 오래전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잘못되면 사회의 다른 모든 것이 잘못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결혼이란 쌍방 어느 쪽에서나 임의로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개인의 성취를 주된 목적으로 맺는 관계라는 현대의 견해를 배척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행복에도 중점을 둡니다. 교회 지침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 자녀를 필멸의 세상으로 데려와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서 남성과 여성은 핵심이 된다. 가족 선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도록 명받았다는 우리의 믿음은 가족 선언문에 진술된 근본적인 그 다음 전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다. 대중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 선언은 참되며 우리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오늘날 세상의 많은 추정과 관습에 분명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미혼모에게 태어나는 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가족 선언문에서 인용한 다음 기본 진리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원리입니다. 세심한 주의와 영감에 찬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성별의 영원성에 부차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교회 지침서 제2권에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의 영혼, 그 특성상 서로 완전해지도록 보완해준다. 남성과 여성은 함께 발전하여 승형에 이르게 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의 영혼 다르기에 서로를 완전해지게 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그와 같은 영원한 창조된 차이를 존중함으로써 승형에 이르도록 함께 발전합니다. 따라서 가족 선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독특하면서도 각각 서로를 보존하는 역할이 주어졌음을 기뻐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갈라놓을 수 없는 상호 보조적인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 본부 청년회장이신 일레인 S. 돌튼 자매님이 이 중요한 조언을 BIU 학생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젊은 여성 여러분, 현숙한 여성 및 모성의 모범을 보일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족이 공격을 받고 재정의되고 해체되는 시대에 가족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도 역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젊은 여성 여러분, 젊은 지상에서 젊은 남성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권능의 신권 권능은 오직 순결할 때에만 발휘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신권 권능을 후세를 축복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각자의 뛰어나게 순결하고 고귀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에 매혹되어 올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서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이해하고 기뻐할 때 참되고 영속적인 행복을 찾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및 기회 균등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낡은 결함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봅니다. 그러나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께서 오래전에 일반 대중에게 가르치셨듯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것에서 중성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유익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믿습니다. 가족 선언문 마지막에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강화해달라는 요청과 온 세상에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해달라는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의 관행과 제안을 우리가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전제에 비교하여 평가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결론에 이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방법을 따를 때 영원토록 안전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단호히 이 방법을 고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설명한다면 많은 사람이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연차대회에서 충실한 후기 성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사랑과 율법에 대한 요구가 부딪힐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은 이 자리에서 다시 다룰 만큼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런 혼란과 관련한 예는 사랑하는 관계, 심지어 후기 성도 가족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동거를 하는 젊은이가 근심하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식으로 결혼한 자녀처럼 저와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겠죠.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부모의 사랑이 더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목적과 결과, 또한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는 부모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를 용인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며 가족관계에서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두 가지 예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예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부가 다음 생애에서도 영원한 가족관계를 누리려면 영원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교리를 배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다른 예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종족에게 가해지도록 허락된 인간의 고통을 보고서 신앙을 잃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 계획의 조건들을 따르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실 것이라고 그릇되게 믿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결론부터 거꾸로 추론하며 기본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자신의 개념에 들어맞아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혼동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계명이나 계획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율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음을 납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마련된 자비는 성약을 지키고 계명을 준행한 자만이 얻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속죄를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된 정의와 자비 등을 비롯한 많은 것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것에 미리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선택하는 힘인 선택 의지는 우리를 이 지상에 있게 한 복음 계획의 근간입니다. 전형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지어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거나 해치거나 억압할 때에도 그런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해 마련된 그분의 계획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막지는 않으실 테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필멸의 삶을 살아갈 기회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람들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속죄를 통해 오는 모든 축복과 기회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선택, 곧 그들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에서 오는 영원한 결과 공정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우리가 제3막이라 했던 곳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통해 힘겹게 걸어가는 도덕 여정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에 받은 계시에는 모든 왕국에 주어진 율법이 있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는 해외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외 왕국에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달의 왕국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왕국을 감당할 수 없나니. 다시 말해 최후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배정될 영광의 왕국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말미암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시키시고자 주신 율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많은 것에 대해 참으로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주께서 마태복음에서 묘사하신 밭과 같습니다. 추수 때까지 건강하고 바람직한 밀이 원수인 악마가 뿌리 가라지와 함께 나란히 자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결과를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이 돌밭, 곧 그 속에 뿌리가 없는 듣는 자에게 뿌려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질 것입니다. 다른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져 마가가 묘사한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환난이나 박해를 겪어 실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염려나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할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경고에 따라야 합니다. 현대 바리새인들의 결론과 가르침, 노선을 마냥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오류를 분별하고 그러한 우주를 생각과 소망과 행동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확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지식으로 확신을 품고서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복음 진리 분명히 복음 진리를 분명히 알고 당면한 어려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에 서게 될 것이며 선지자가 약속했듯이 우리는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기에 악마가 아무리 강력히 대적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비참의 심연으로 끌어내릴 힘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안전한 기초가 진실됨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우리 중심에 둘 때 축복받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